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굴, Lion's Den, 사자굴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글로 들어가게 됐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나왔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어린아이들에게 그 동화로 그 선데이스쿨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게 이게 다 바로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함께 아주 그 아이들의 페이보릿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니엘이 참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하고 이제 둘이서 사자와 그다음에 다니엘과 싸우는 그러나 사자들이 입을 천사들이 막아서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사실은 그 사자굴 속에 사자와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그 사자굴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자굴은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그 8절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과 그 자기를 음모하는 그 사람들. 다니엘은 그 왕 다음에 높은 자리까지 있었죠. 그래서 120명의 총독들을 위해 3명의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수상의 그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것을 이제 시기하고 음모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120명의 총독하고 그 다음에 또 총리가 두 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그 다음에 122명하고 그러고 이제 싸움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그런데 거기서 다 이긴 것 같았는데 그들이 다 모함을 해서 왕도 꼼짝 못하게 해서 다 어인을 찍고 해서 이긴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판에 이제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 죽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하시는 굉장히 그 티피컬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에 그 참 잘 아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 여기 한번 쭉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전체 그 내용을 통해서 그게 옛날 2600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 그 메대와 파사 그 왕국 때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것을 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부 다 평등한데 우리도 평등하게 대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평등이라고 한 그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평등에서 크리스천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차별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기에 세금 내고 사는 시민인데 나도 정당한 대우를 그렇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런 요구할 그런 당연한 요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나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따라가다 보면 항상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공평하다라는 것을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크리스천들이 이제 공평하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에서 시에서 어떠한 그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오히려 정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정부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속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은 우리가 완전해서 그 완전한 사람의 대접을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죄 지은 사람들,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표본이 되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거죠. 사실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한 가지 그 특징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다 비해서 그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음모 속에서 거짓말들을 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을 떠나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니까 금방 눈에 나타나죠. 그리고 금방 그들 틈에 끼지 못하니까 소위 왕따를 당하는 거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둠 속에서 사는 빛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큰 챌린지를 주죠. 우리 그 크리스천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이면서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그 쉬운 예 중에 하나가 그 텍스 문제. 참 그거 사람들이 다 뭐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속이죠. 그 여기 텍스 시스템이 자기가 자원해서 그것을 그 리포트하는 그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속여서 이걸 보고를 합니다. 이제 월급쟁이들은 그럴 수 없이 그냥 딱딱 다 뛰어서 나가지만은 그러나 보통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세일즈 하는 거나 뭐 또 그다음 익스펜스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나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여기서 법에 합당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잘 왔는데 이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 항상 정직하게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도 우리가 정말 물론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적당히 믿는 사람과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항상 그 챌린지가 있고 항상 거기에 또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내가 조화를 하냐 조화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그 구별을 해서 그렇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내 그 지위에 내 그 타이틀에 그거를 불문하고 물론 그 베이비 크리스천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그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내가 깨끗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죄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결국은 저게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사람들의 얘기를 듣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느냐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그 중요한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일곱 교회 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거기 그 뭐라고 그 다 공통된 일곱 가지 교회 중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언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을 보고 계신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들을 귀는 내가 겸손해야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옆에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인데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옛날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특별히 더 마지막 때 더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보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딴 사람에게 모범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세상은 항상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탐정이 아니라 사설 탐정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 잘하면은 가만 내버려 두고 못하면은 그냥 당장 가서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장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서 이제 세상에다가 막 떠들어댑니다. 그 뒷조사는 그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뭐 사전 저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 대한 욕을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디스그레이스, 불한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엔타이크라이스트의 스피릿이 너무나 너무나 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항상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내 입도 조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거 타고 다니잖아요, 이거 여기 예, 팔에 WWJD 이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예, 악한 생각이 나왔다가 얼른 그냥 움츠러들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항상 옆에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또 사탄은 그거를 항상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붙잡아서 구렁텅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그 동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을 꼭 우리가 살아야겠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의 속사람과 겉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쭉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랬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 또 스데반이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악한 세력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삶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참 하나님이 다니엘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참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잘 이기고 왔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사실 우리가 전체를 잘 보면은요, 제가 여기 공부를 하기 전에 앞에 좀 시간을 많이 좀 두고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 그를 반대하는 음모 세력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또그 사탄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이방 왕인 다리오 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왕도 4장 끝에 보면은 짐승에서 다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죠.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픽처를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내 신앙 팔자가 왜 이래서 이럴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역경을 뚫고서 지나가도 보면은 나중에 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 욥처럼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탄에 대한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 위에 계신 그를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시켜드리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 이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데 특별히 교회 중에서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드락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지막 때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불 속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 환난에 남아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환난 전에 이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의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그 참 그 다니엘이 항상 외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 많은 무리들하고 같이 일은 했지만은 같이 섞이질 못했어요.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과 같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빛으로 있었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영이 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참 그 신앙의 모습이 아 그 전 성경을 쭉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언어도 서툴고 그다음에 또 그 모든 기후가 물이 다른 그런 데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외롭게 만드는 이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했을 때 다윗이 그 어려서 티네이저 때 목동으로서 자기 집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거기 그 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맨 바위고 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양들을 키우려면은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에는 그 양떼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가서 거기서 몇 주일씩 때로는 몇 달씩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그 티네이저가 그 양떼들을 데리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오래 있다는 얘기는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당시에 뭐 오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사도가 아니라 그 다윗은 어린 다윗은 굉장히 외로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친구 없이 혼자서 다니엘 다윗과 하나님과의 나눔, 교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렇게만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도 역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사울, 우리 바울이 되기 전에 역시 사울 역시 그 광야에 가서 3년, 거의 10년씩 뭐 이제 힘들게, 어렵게 혼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그 구약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쫙 다 풀어서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가, 성령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쭉 가르쳐줬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의 앞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외롭게 외롭게 씨름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그 외로움, 우리가 보기엔 외로움이지만 사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이 누구에게든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도 그가 정말 그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귀향살이 할 때 가장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환상을 쭉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외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그 추운 데서 거기서 뭐 바위틈에서 자면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메뚜기나 이렇게 꿀을 먹고 가면서 그런 사람. 결국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만 계속 대화를 한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성령이 충만해서 저기 오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약점이고 또한 강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정말 고독해지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 그때 더욱더 주님과 깊이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만 그러면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좀 안전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보호를 받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우리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입으로 자꾸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멀리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단절시키기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외롭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정말 어렵고 참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는 그런 그 회유 같은 것들이 많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 외롭게 간다 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왜 이런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더 큰 픽처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지금 내가 거기에 딸려가고 있구나 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하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저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이 됐죠. 근데 거의 7년 동안을 저 혼자서 여기서 계속 아침에 나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그랬죠. 뭐 개척교회를 7년씩이나 하고 그냥 빨리 문 닫고 관두든지 어디 뭐 은퇴를 하든지 해라. 뭐 그렇게 그렇게 그러냐. 근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여기 나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주님께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열매를 하나님이 이제 맺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물론 그 당시엔 몰랐죠. 그렇지만은, 이런 열매를 내가 바라보고 산 건 절대 아니지만은,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좋아서, 그래서 제가 매일 나온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도 일주일 내내 7일을 제가 선교 가지 않는 그 시간은 계속 여기서 아침에 나왔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발이 그냥 막 움직여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그 다음에 보호하심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외롭고 참 쓸쓸하고 참 바보 같은 그런 것이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었었고 은혜였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하게 외롭게 그렇게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움직이면서 얘기하면서 박목사 교회 사람 몇이나 돼? 자체 건물이 있나?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나? 뭐 이렇게 자꾸 모여서 얘기하면 아마 저도 옛날에 벌써 다 관뒀을 거예요. 야, 관둬라. 때려치자. 뭐 이거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 나가서 핫도그 장사를 하는 한 있더라도 내가 뭐 하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골퍼던 친구들 술 마시던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좋아서 그러고서 나와서 그냥 공부한 거죠. 주님 말 붙들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외롭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멀리 뚝 떨어지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봤는데 제 친구들 그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황목사 그 한국사 빼놓고 딴 친구를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잘된 친구들 많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질 않아요. 오염될까 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계속해서 이렇게 홀로 가게 하는 외롭게 하는 그런 그 뜻을 제가 계속해서 점점 느낍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 혼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2명의 그 반대파,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나머지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들과 하객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결국 신부들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군중들하고 같이 가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결해야 되고 때가 묻질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깨끗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항상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외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롭고 그리고 참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로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 힘들고 외로운 좁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교회들 속에서도 서로 경쟁해서 이름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도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저희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그 목자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머지 양떼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가신 길, 외로운 길, 그 십자가 길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서 갈 때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주님 따라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한다고 또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게 그만큼 시간을 내가 소비를 하고 또 그만큼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만큼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나는 이제 좁은 길로 갈래 하고서 그렇게 발을 뛰어놔도 사탄이 가만두질 않고 그리고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그 오는 분들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바깥에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하고 또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아주 그 깊은 그런 뜻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증거를 대보시오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까지 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니까 내 변호사 사서 싸우겠소.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항변하고 그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잠잠한 양처럼 그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어명을 했으면 내가 죽겠소 하고 그러고 따라가죠. 그러나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니엘이 자기가 벌써 자기를 이제 정말 그 고양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적군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그 시간을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한 그 모습, 이것이 다니엘의 숨김없는 평상시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교회 안이나 밖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실족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그 다리오 왕은 바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엔타이크라이스트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 통치자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그 다니엘.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의 그 꼭대기 총리장으로 만들죠.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출신 성분이 달라요. 이게 그들 속에서 따지면은 사실은 반동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적그리스도 격인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까지 그 다니엘을 쓰는 그 하나님. 이미 벌써 나이가 80이 훨씬 넘고 90이 가까이 된 그 노인네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쓰게 하십니다. 충성된 그 다니엘의 모습을 자기 온 평생에 그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부터 충성했던 그것이 이제 그 바빌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의 총리 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이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쭉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끝 부르시고 나중에 하나님 그를 그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 시험과 역경 이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 마귀들의 일들을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넘겨갈 수가 있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니엘을 뒤에서 이제 그 모함하고 그다음에 그 고자질한 것이 바로 그들의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직장의 동료들이고 때로는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고. 그런데 무엇을 꼬투리로 잡았냐면 바로 신앙을 꼬투리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이것으로 이제 다니엘을 올무를 이제 씌우는 것입니다. 그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들을 고소하고 또 악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금령을 하죠. 보이는 신에 대해서 보이는 신에 대해서 이것을 절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 인본주의 즉 다수결의 횡포로 인해서 사자굴에까지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 앞에 부분에서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그 기도 사자와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 이것을 이제 그 10절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10절을 한번 보죠. 제가 아마 지난달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이것은 자기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죽음을 알고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지막 죽음의 기도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그 영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끝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거죠. 이건 특별 기도가 아닙니다. 뭐 다니엘 특별 40일 새벽 기도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매일매일의 기도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또 이것은 교회 안에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 하나님과 다니엘의 그 깊은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기도 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기도 또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제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자기를 반대하고 모함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기를 붙잡고, 그리고 이제 그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거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 이게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홀로코스트에 거기서 그 가스 챔버에서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환난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그 큰 이제 그 고통과 환난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에도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감사의 기도 또 자기의 그 진실된 그 평소에 하던 그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평소에 내가 이것이 쌓여질 때 그때 내가 상황이 그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변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 기도와 그 삶을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그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 인간적인 그 본능의 반응은 그 위험을 주게 하는 위험의 칼자를 쥐고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 그러고 좀 봐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고 가장 위험할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예, 그것이 우리 그 신앙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또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가서 새벽 기도 나가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이런 정도에서 그 신앙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살면서 그 영적인 영의 눈을 가지고 분명히 줄을 그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것이 평소에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뭐 한창 뭐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베리칩 문제 그 666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것을 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때 가서 그 칩 안 받으면 되지. 그거 맞아요.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보장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때 너무너무나 유혹이 있고 프레셔가 있고 그 다음에 막 강제로 받게 하고 하는데 막 그냥 고통을 주고 그리고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그것을 강제적으로 받게 한다면은 그때 이길 수 있는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바라기는 지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겪지 않고 그 앞에 미리 들림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 몸에 받지 않고 그리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그 우리의 각오와 훈련과 그다음에 결단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참 여기서 견디기가 힘들다. 이 세상에 더군다나 편하게 사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저하고 아주 친했던 그 전도사님 한번 만났었는데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아주 진실되고 그 북한에 대한 북쪽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아 있는데 그래서 그 북쪽에 그 크리스천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한국 크리스천들이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한참 뒤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발표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진남포인가 어디서 그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전부 다 정치 포로 수용소에 다 붙잡혀갔대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낮에 12시면은 사이렌을 분대요. 근데 그 사이렌을 불면은 그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주기도문을 외운대. 주기도문. 그러면 거기에 보초들이 뭐니 사정없이 그냥 총으로 개머리판을 막 때리고 막 짓밟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맞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한대. 그래서 거기서 총살당한 사람이 뭐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도 그 맞아가면서 계속 그 12시면은 죽이도 몰면은 젊은 학생들, 젊은 청소 대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남한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그다음에 시험 들면 다 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참 믿음, 그 참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다져진 그러한 믿음, 그런 사람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믿음 다 놓습니다. 다 타협하고 다 그냥 쉽게 편하게 믿던 사람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바로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더 교회들을 마음껏 편하게 쉽게 그렇게 믿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타성에 의해서 다시 내가 이렇게 편하게 믿다가 갑자기 내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서 내 믿음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것이 그렇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부터 그들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텐데 이게 참 큰 일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지하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남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다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구를 불문하고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다 스데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큰 아마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굉장히 큰 공감이 갔어요.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실제 있었던 자기가 그 직접 그 방송 담당이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쪽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그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고 편할 때 믿기도 힘든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내놓을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큰 힘든 얘기죠. 그래서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이 정말 그 생사를 초월하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그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그 6장에 특별히 그 10절에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오늘 전체 아웃라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다니엘은 그 마음에 확정된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타협이 없이 그리고 탐심도 없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사형인의 모습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그러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비하는 죽음을 그 기도로 예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간절한 기도 또 정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뭐 밤에도 잠 안 올 때 아마 또 창문 열어놓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 또 자기 집에서 다락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집에 항상 경건의 장소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도에 그 밀실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안에서 조용조용 찬송도 부르고 그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 또 모든 것이 그 성전 중심으로 그 모든 시온의 선민의 목적,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이에요. 안식일과 성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그 창문이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비전,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듣는다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러한 기도도 또한 역시 그 다니엘이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그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무릎을 꿇는 기도를 했죠. 무릎을 꿇는 것은 즉 종이 상전 앞에서 나아갈 때그 겸손한 그 모습을 또 나타내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완전히 포기하는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에 기도하는 자의 그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을 무릎을 꿇는 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가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무릎 꿇는 것이 서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주 어색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쪽 무릎만 꿇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완전히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은 감사의 그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그 확신의 그 표현이고, 또 그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눈을 뜨면은 내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나의 그 구원에 대한 정말 그 절실한 그 하나님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 이것이 더 다니엘에게는 더 간절하게 다가왔다. 물론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다니엘이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습관을 따라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아마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오늘이 마지막일는지도 모른다. 바깥에 옆에서 그 모든 그 반대파들이 지금 너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되는지 모른다. 아마 다니엘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그날의 그 감사는 훨씬 더 뜻깊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외우더라도 정말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그 힘든 그 노력의 일을 할때그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엄청난 그 고문과, 그다음에 밥을 안 주고, 그다음에 더 때리고, 그다음에 말도 못할 그 핍박을, 이것을 알면서도 주기도문을 하는 그 사람의 주기도문과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나서 부르는 그 주기도문하고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마지막 기도는 훨씬 더그그 깊이와 그리고 그 농도가 짙었을 것이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정말 그 깊이 있는 기도,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참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은